베드로후서 2번 메시지 신성한 공급.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1장 1절부터 4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장 1절에 있는 할당받음과 의라는 단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나아가서 이 구절에 있는 믿음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믿음, 진리의 실체를 실체화시킴. 믿음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들의 실제인 진리의 실체를 실체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은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 즉 삼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안으로는 생명으로, 밖으로는 경건으로 우리 속에 분배하시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말씀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할당되어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은 그러한 내용의 실제에 반응하며 우리를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 실체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체험의 요소가 되게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 분깃으로 할당되었는데 그 분깃은 그것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보배롭습니다. 그러한 분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이 믿음은 신성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실체와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 안으로 가져다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모두 믿음 자체와 함께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에게 주관화시킵니다. 그것은 카메라에게 객관적인 풍경과 그것을 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선이 풍경을 카메라 속에 있는 필름에 가져다 줄 때 보는 것과 풍경 모두가 주관적인 것이 됩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믿음이란 진리의 실체를 실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그의 촉각을 통해 나무 탁자의 존재를 실체화시키는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나무 탁자는 실체적이지만 눈먼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탁자를 만짐으로써 그 사람은 그 탁자를 자신에게 실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무 탁자가 그에게 실질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만지는 것은 실체화시키는 것이고 이 실체화시킴으로 탁자의 실체가 그에게 실지가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진리의 실체를 실체화시키는 것이라는 신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유업에는 많은 풍성들,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연적인 정신은 이 모든 풍성과 축복들의 눈먼 소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사용하라. 너의 믿음으로 나의 신약의 모든 축복들의 실체를 실체화시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축복들의 실제나 실체는 바로 진리입니다. 믿음은 사실상 진리의 실체의 실제를 실체화시키는 것이고 진리 그 자체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용어에 익숙해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로서 가정관리, 배열, 즉 분배 계획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은 실제를 가졌으며 이 실제는 성경 안에 계시된 진리입니다. 성경은 단지 교리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분배의 내용의 실제인 진리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는 실체를 가졌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 실체를 실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신약 경륜의 실제의 실체를 실체화시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은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로 구성됩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이것은 사실상 삼일 하나님께서 안으로는 우리의 생명으로, 밖으로는 경건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지적했듯이 신앙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완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2장 7절, 3장 9절, 4장 1, 6절, 5장 8절, 6장 10, 12, 21절, 디모데후서 2장 18절, 3장 8절, 4장 7절, 그리고 디도서 1장 13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객관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디모데 전서 2장 4, 7절, 3장 15절, 4장 3절, 6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15, 18, 25절, 3장 7, 8절, 4장 4절, 디도서 1장 1, 14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신앙의 내용의 실제입니다. 경건이란 디모데전서 2장 2, 10절, 3장 16절, 4장 7, 8절, 5장 4절, 6장 3, 5, 6, 11절, 디모데후서 3장 5, 12절, 디도서 1장 1절, 2장 12절에 언급되었듯이 하나님의 표현인 생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경륜, 곧 그분의 분배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신앙의 내용, 즉 실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신앙의 신성한 실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과 능력이고, 경건은 신성한 실제, 즉 하나님의 모든 풍성 안에서 그분의 표현을 표현하는 생활입니다. 주관적인 믿음은 객관적인 신앙의 진리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신성한 실제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말씀과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은 그러한 내용의 실제에 반응하며 우리를 이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실체를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과 체험의 요소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분깃으로 할당됩니다. 이 믿음은 신성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실체화시킨 모든 내용들을 우리 안으로 가져다 줍니다. 실제화시키는 것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그것이 실제화시킨 모든 것을 우리 속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은 그것에 의해 실체화된 모든 것을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에게 주관적인 것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사진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령 당신이 어떤 특정한 풍경을 찍고 싶다 합시다. 그 풍경은 진리에 해당되고 우리가 이 풍경을 보는 체험은 믿음에 해당됩니다. 풍경과 보는 것 둘 다 사진기에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것도 사진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선이 그 풍경을 필름 위에 찍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광선은 그 영에 해당하고 필름은 우리의 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풍경과 그것을 보는 것이 사진기 안으로 들어와서 카메라에게 주관화됩니다. 사진기를 누르고 빛이 들어오면 풍경이 사진기 안으로 들어와서 필름 위에 박히게 됩니다. 우리는 사진기요, 우리의 영은 필름입니다. 이제 그 풍경과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약 경륜에 따른 신약의 유업이라는 풍경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이 풍경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봅니다. 그러나 이 풍경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봄을 통해서 그 영의 역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사진기의 셔터가 찰칵했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신성한 풍경이 우리 영 위에 찍혔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 찰칵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혼잣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우리에게 나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은 돌았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의 긍휼로 신성한 풍경을 가진 신성한 광선이 어떤 이들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때 그 풍경이 필름 위에 찍혀 절대로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영의 필름 위에 찍힌 풍경을 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들었을 때 우리 속에는 찰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해 따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아마 하나님이 계실지는 몰라도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육신 안에 하나님일 수 있는가?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칵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런 종류의 체험을 갖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때에 우리 속에 찰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의 할당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줄곧 우리는 주님 안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이 믿음의 찰칵을 체험했습니다. 비록 나는 기독교 안에서 태어났지만 19세 때까지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젊은 여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들으러 갔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고 있을 때 나는 찰칵을 체험했습니다. 그날 나는 강하고도 철저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진기의 찰칵을 통해 신성한 풍경이 우리 영의 필름 위에 찍혀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작은 찰칵을 가졌고 지금은 모두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할당의 실지 분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도 한 하나님의 의에 의해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신약 경륜의 실제입니다. 이 이중의가 신약의 분기시 우리에게 할당되어지는 범위와 수단입니다. 은혜와 평안의 증가. 2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구절의 뒷부분은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증가될지어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안이 이 신약에 생명, 축복을 실체화시키는 믿음,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참 지식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으로 주입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온전한 지식, 곧 증가하고 있고 증가된 지식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수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안이 증가될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은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변절한 교회에 침투했던 인간 철학 논리에 죽이는 지식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줌.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은 이 서신이 디모데후서, 요한이서, 3서, 유다서와 같이 교회의 타락과 변절 시기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변절이 이 책의 배경입니다. 저자의 부담은 믿는 이들에게 변절의 독을 대항하여 예방접종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속으로 나누어주심으로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변절은 믿는 이들을 인간의 혼미케 하는 철학 논리들 안으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훈련이 아니라 사망을 초래하는 지식의 나무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뱀이 하와를 속이고 유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치료하는 서신에서 이 죽음의 독을 대항하여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먼저 신성한 능력을 최고로 강하고 가장 효력 있는 항생제로 처방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 발화시키고 공급하는 신성한 생명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다음 구절들에서 상세히 다루어진 이 풍성하고 신성한 공급은 믿는 이들이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고 사탄적인 변절을 이기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합니다. 1장 3절에서 신성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며 전능한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능력은 신성한 본성에 관련된 신성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단어는 나누어주다, 주입하다, 심다라는 뜻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에 의해 우리에게 나누어졌고 우리 안으로 주입되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신성한 생명의 여러 방면들인데 구약에서 좋은 땅의 소산물의 풍성으로 예표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을 위해 분깃으로 할당해 주신 우리 믿음의 실체화의 실체입니다. 생명은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고 경건은 내적 생명의 외적 표현으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내적인 에너지, 곧 내적인 힘으로서 영광에 이르게 하고 영광을 낳는 외적 경건을 산출합니다. 3절에 있는 주셨으니라는 단어는 영어로 as인데 이 단어는 의미심장합니다. 이 단어는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대로 혹은 나눠줌에 따라 은혜와 평안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온전한 지식 안에서 우리에게 증가됨을 가리킵니다.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바에 따라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증가됩니다. 신성한 능력을 통해서 나눠줌이 없다면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증가될 길이 없을 것입니다. 3절에서의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속으로 나눠주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계시되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을 산출하는 객관적인 믿음이 됩니다. 영광과 미덕. 1장 3절에서 대명사 그분은 우리의 구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미덕에 의해 그분의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의 영광과 미덕을 보았으며 그것들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해서 그들은 그분에 의해서 바로 이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표현, 곧 하나님이 찬란하게 표현되신 것입니다. 미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탁월함을 뜻합니다. 미덕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모든 탁월한 속성들을 이루기 위한 생명의 에너지를 가리킵니다. 영광은 신성한 목표이고 미덕은 그 목표에 달하기 위한 생명의 에너지요 힘입니다. 이 미덕은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들과 더불어 신성한 능력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영광에 이르는 노정 위에서 여전히 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세상에 있는 정욕으로 인한 부패를 피하여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뭐로서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아입니다. 그것은 뭐뭐로 인해, 뭐뭇을 근거로, 뭐뭐 때문에를 뜻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원인이 되는 도구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관계 대명사 이는 3절의 영광과 미덕을 지칭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미덕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6장 57절, 7장 38, 39절, 10장 28, 29절, 14장 19, 20, 23절, 15장 5절, 16장 13절부터 15절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그분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영광과 미덕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 뛰어난 미덕인 그분의 생명 능력에 의해 그분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이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미덕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 영광 안에 있으며 이 미덕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가끔 이 영광 안에 있고 가끔 이 미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미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약속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요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침례를 통해 이 연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신성한 본성의 미덕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실어 나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영광과 미덕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십니다. 더욱이 이 과정,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이뤄내는데 책임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미 보았듯이 표현인 영광은 목표이고 미덕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미덕이란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하나님의 뛰어난 속성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목표에 달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에너지를 갖습니다. 이 약속들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에서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확실히 이 약속은 능히 영광과 미덕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한 번의 찰칵이 있었고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본성이란 생명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믿었을 때 생명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그 본성을 누려야 합니다. 이 누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분의 미덕을 더욱더 갖게 되고 그분의 영광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됩니다.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한 많은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능히 그분의 본성, 곧 그분 자신의 어떠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분의 약속들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우리로 신성한 본성을 누리도록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4절 끝에서 베드로는 너희로 세상에 있는 정욕으로 인한 부패를 피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의 첫 서신서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을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셨는데 이는 그들로 육신의 정욕을 삼가고 더 이상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 안에서 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그는 그들을 정욕 가운데 있는 부패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 곧 힘을 밝히고 있고 그 피함으로 인한 결과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신성한 생명의 미덕이고 그 결과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 즉 삼일 하나님 자신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릴 때 신성한 본성의 모든 풍성이 1장 5절부터 7절에 기술된 것처럼 충만히 발전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정욕의 부패, 곧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롭게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미덕에 의해 그 풍성들을 발전 가운데서 최고로 충만하게 누려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 자신의 풍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은 모두 그분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때 우리는 신성한 풍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신성한 생명을 이미 받았으므로 반드시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의 풍성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산 소망의 내용입니다. 그분의 크신 긍휼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산 소망은 사실상 생명의 소망입니다. 이 생명의 소망을 가졌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사실 신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바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우리의 산 소망에 관련됩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소생되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분에 의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이 우리 존재의 중심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줄곧 산 소망, 곧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산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거듭남은 신성한 생명의 풍성에 누림에 이르기 위한 것이요. 이 생명의 풍성은 신성한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누림은 현재와 영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서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에 의해 예시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그분의 구속된 자들의 누림이 되기 위해 흘러나오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흐르는 강은 새 예루살렘 성 전체를 흠뻑 적실 것입니다. 더욱이 강을 따라 자라나는 생명나무는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 공급으로 공급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